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를 주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소망을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 심히 부족하고 또 주를 사랑함은 심히 부족하여서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후에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나누며 그 뜻을 나누며 그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연약 가운데 있는 지체들 많은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실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소서. 주님 모두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상을 당하여 장례 중에 있는 오늘 주님 발인하는 그런 가정에도 은혜를 주셔서 모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모두들에게 주시고 천국 소망을 모두들에게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 보십시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0년, 30년이 언제부터 계산한 30년인지 분명하지 않게 그냥 나와 있어서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고 단순히 에스겔의 나이로 보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헨스텐베르크가 그렇게 보았고 그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해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이 주전 597년쯤 된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5년이니까 주전 592년경이었다고 보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힐 그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서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이주하여 포로 생활을 포로로 옮겨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 가족인데 이제 제사장들도 잡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고 그 가운데서 제30년 4월 5일 곧 30세 될 때라고 생각되는 그해 4월 5일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내리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경우들이 있다고 성경에 자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한 방법이 꿈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 혹은 우리가 환상 그렇게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에스겔은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 선지자가 된 거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확실히 특별히 혹은 확실히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하고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사상, 자신의 견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깨닫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무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참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혹은 확실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발강가에서 이 계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역사의 한 시점 제30년 4월 5일 4월 5일이라는 시점에 또 특별 구체적인 장소에서 그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발 강은 유프라데 강의 하류에 있는 바벨론 도시 부근의 지류인 듯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제사장 에스겔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역사상 구체적 방식으로 구체적 시간, 구체적 장소, 30년 4월 5일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의 절반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이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 환상을 보는데 이상을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 두려운 그런 이상이지요. 그러면 모두들이 다 이게 뭔가 캄캄한 구름이 있고 바람이 몹시 센 폭풍이 오면은 다 두려워하겠죠.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거기에 더해서 그 폭풍과 구름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번개와 같은 불이 나면은 더 아주 어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단쇠, 단새는 쇠붙이를 불에다가 달구면은 그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밝은 빛이 나는 쇠가 되는 것이 단쇠죠. 원문에는 반짝이는 금속이라 그러는데 쇠붙이를 달구면은 거기에 불이 불길이 있으니까 반짝이겠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아 신기합니다. 이상 환상이 참 신기합니다. 네, 폭풍과 큰 구름이 있고 반짝반짝하는 빛이 비치는데 보니까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아 거기 보니까 생물인데 네 명의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하면서 사람의 형상이라, 네 사람이 그 속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 자 이게 북방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은 장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아직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주전 아까 주전 592년경이라고 말했는데 592년이면 아직 한 6년쯤인가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때로부터 보면은 아직 예 한 몇 년 몇 년 전입니까? 586년이면은 예 4년 한 6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예 이상을 받았으니까 아직 멸망 전입니다.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은 머자나 예 이제 6년쯤 지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최종적인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의 침공, 3차례의 침공, 또 정확히 보면 4차례의 침공이라고 보이는 침공을 통해서 멸망했죠. 1차 침공은 여호야긴 야김 왕 때에 주전 606년에 여호야김 때에 침공을 해서 그때 다니엘과 이런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1차 침공 때 주전 606년에 그리고 2차 침공이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때에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그리고 3차 침공이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있어서 그때 예루살렘이 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궁궐이 불타고 다 최종적인 멸망이 왔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또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끝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것이 또 4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제3차 침공이 그것이 절정적인 유다의 멸망 때 멸망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불 가운데 단새가 나타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두려운 심판이죠. 그래서 폭풍과 큰 구름과 폭풍이 또 번쩍이는 불이 보이고 그런 단새와 같은 그런 어미함으로 계시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내 생물 그 속에서 발견 보이는 내 생물은 네 명의 생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된 네 명의 천사들의 모습 그것을 여기에 1장에서 증거합니다. 6절 이하에 좀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아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생물은 특이합니다. 얼굴도 네 개로 되어 있어요. 예? 각각이니까 천사가 나타나 천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이 네 생물은 얼굴이 네 개가 있는 아주 괴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얼굴과 네 날개, 날개도 네 개가 있습니다.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발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는 발바닥이 아주 튼튼하겠죠. 또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아, 특별한 그런 모양이지. 사람의 손이 날개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다 서로 붙어 있고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들의 다리가 곧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맡은 임무를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다리가 약하면 가다가 주저앉지요. 아이고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데 다리가 튼튼하면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굳게 서서 수행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들의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난 것은 잘 단련을 받아서 그 천사들이 잘 단련을 받아서 인내하며 충성하는 것을 아주 꿋꿋하게 충성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사면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힘이 있음을 보이는 것 같고 손으로 주로 일하죠. 사람이 손이 없으면은 일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짐승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주 힘들죠. 손을 잘 쓰는 짐승 중에도 손을 좀 쓰는 것은 아마 원숭이쯤 될 텐데 원숭이는 손을 쓰니까 그래도 그건 뭘 많이 좀 손으로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손이 많이 쓰기에 좀 불편한 것이 많죠. 그래서 손으로 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걸 보이는 것 같고 그 날개들이 서로 연하여 있음은 흐트러짐 없이 일치 단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행할 때에 뒤돌아서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바르게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변절함 없이 시종일관하게 충성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좀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죠. 10절 먼저 보십시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각 그 네 생물이 얼굴이 네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상징입니다. 지금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 재미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참 어려운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1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생물이 네 생물에 각각 그 얼굴이 넷인데 앞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이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 사람의 얼굴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나타나겠지요.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이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짐승들을 동물원에 다 모셔다가 거기서 좀 우리가 기르면서 그 관람도 하고 그러죠. 조금 안 됐지만 동물들이 다 자유롭게 그들이 살면은 좋은데 동물원에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그 대신 또 잘 먹이고 관리를 잘 해주니까 편한 점도 동물들에게는 있지. 지혜와 총명이 있고 사람의 특징은 사자의 얼굴은 그들의 용맹을 나타내겠죠. 사자는 용맹의 상징입니다. 아주 용맹한 짐승이 사자고 소의 얼굴은 그들의 충성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소처럼 충성된 짐승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마치 산 식구처럼 잘 기르고 일도 많이 시키죠. 밭도 갈고 짐도 실어 나르고 그래도 불평도 안 하고 파업도 안 합니다. 소들은 아이고 우리가 이제 싫으니까 좀 휴가 주세요. 예, 휴일입니다. 오늘은 일 안 하고 놉니다. 그런 거 없이 언제나 주인이 필요로 하면은 또 와서 그 일 시키면 일을 잘 하고 그러죠. 물론 주인이 잘 챙겨주고 식구처럼 잘 먹이고 그들을 잘 집도 방도 잘 치워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충성을 나타내고 독수리의 얼굴은 독수리는 생명력과 민첩함을 나타냅니다. 독수리는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새지요. 예, 오래 사는 그런 오래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고 또 얼마나 독수리가 민첩한지 눈도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멀리서도 작은 쥐새끼 한 마리라도 딱 보고 잡아먹는다 싶으면 아주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래 낚아채는 그런 새가 독수리죠. 생명력과 민첩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두 날개를 들어 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함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날개는 날아가는 것이니까 빠르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나머지 두 날개로 몸을 가린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을 나타냅니다. 예, 발을 예, 몸을 잘 가리는 것은 예, 그런 자신을 감추는 겸손함이라고 보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여기에 내 생물체로, 내 생물로 예, 상징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12절 마저 보십시다. 그 신이 어느 편으로 가리면, 신은 영이라는 말인데, 그 생물체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듯이 생물체 속에는 영이 있는데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 생물은 천사는 영인데 사실은 예, 번개와 같이 빠르다. 영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이 예, 그렇게 빠르다. 그 생물들 속에는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갔고 뒤돌아서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바르게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변절함 없이 시종 일관하게 충성하며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에는 아이고 내가 싫다고 또 딴 길로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 변함없이 순종하고 또 그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고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생물들의 왕래가 번개같이 빨랐다는 것은 그들의 민첩함도 나타낼 것입니다. 천사들은 민첩한 봉사자들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내 생물의 내 얼굴은 우리에게 봉사의 교훈을 주는 봉사자의 가져야 할 덕목을 교훈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줄을 압니다. 우리 모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인데 지혜 있는 봉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음으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책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이 미련둥이인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소서. 이 시간과 정력과 돈과 우리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지혜자가 아무쪼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겠고 둘째로 우리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봉사자들은 담력도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길을 시작할 때 떠나는 일을 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필요가 있지만은 담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내가 함께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겠노라 그 말이죠. 담력이 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소처럼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옳지요.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4장 2절 말씀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기억합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서 항상 그곳에 있고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 우리의 충성의 마지막은 죽음이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 충성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충성하다 순교한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독수리처럼 민첩해야 할 것이다. 모든 시간들을 선용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민첩한 자들이 돼. 내 생물을 통해서 이 새벽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소서, 담대함을 주소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소서,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 생물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새기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새벽에 내 생물, 주님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불 가운데서 보인 내 생물의 내 얼굴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조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소서, 담대함을 주소서, 충성된 마음을 주소서, 민첩함을 주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며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